어느 화가가 최후의 성만찬 그림을 그리는데 생각으로만 그림을 그릴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과 열두 제자, 그러니까 열세 사람의 모델이 필요했습니다. 그런데 어려운 것은 예수님과 가롯 유다의 모델을 찾는 것이었습니다. 이 화가는 어느 날 교회에서 봉사를 잘하는 한 청년을 발견하고 예수님의 모델로 삼고 그림을 그렸습니다. 그리고 한동안 그림을 완성하지 못하고 지나다가 유다의 모델을 찾아 나서게 됐습니다. 술에 취했는지 약에 취했는지 모르지만은 대낮부터 비틀거리는 청년을 자기 화실로 데리고 와서 이제 그림을 그리기 시작하는데 느닷없이 이 청년이 묻습니다. 선생님, 지금 선생님 무슨 그림을 그리십니까? 하고 물었어요. 그래서 자초지종을 설명해 주었더니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선생님, 얼마 전에는 제가 선생님 앞에서 예수님의 모델이 되어서 이 자리에 있었던 사람인데 지금은 선생님 앞에 가롯 유다의 모델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대성통곡했다고 하는 일화입니다. 여러분, 이 일화가 우리에게 말해주는 교훈은 사람이 다른 사람이 아닙니다. 똑같은 사람이지만 신앙이 있을 때는 예수님의 모델이 될수 있었지만 신앙이 없었을 때는 유다의 모델이 될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교훈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창세기를 보게 되면은 야곱과 에서는 쌍둥이 형제임에도 불구하고 아주 불화스러운 관계에 있었습니다. 그것도 그럴 것이 눈먼 아버지 이삭과 형님 에서를 한꺼번에 속이고 이스라엘의 전통적인 축복인 장자의 축복을 야곱이 가로챘습니다. 그러고는 멀리 하란에까지 도망쳤습니다. 형님의 복수가 두려웠습니다. 그러니 형 에서가 얼마나 화가 났겠습니까? 여러분이 에서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그 우리말로 좀 번역한다면은 빨간둥이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피부가 하얀 사람을 흰둥이라고 그러고 노란 사람 노랑둥이라고 그러고 검은 사람 검둥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 에서는 피부가 빨간 사람이기 때문에 빨간둥이다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가진 이름이 에서였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런 이 에서의 직업은 사냥꾼입니다. 여러분, 사냥꾼이라고 그러니까 요즘처럼 폼 잡고 엽총 들고 산에 가서 사냥 나가는 그런 취미 생활 내지는 레포츠로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 당시에는 총이라는 거 없지 않습니까? 기껏해야 돌팔매질이나 하고 나무칼이나 하나 가지고 사냥을 해야 되는데 사냥하다가 어쩌다가 조금이라도 큰 짐승, 힘센 놈을 만나기라도 하면은 육박전을 해서라도 때려 눕혀야만 살수 있는 그야말로 사투를 해야만 하는 그러한 형편입니다. 그러니 당시의 사냥꾼은 힘이 있어야 되고 덩치도 커야 하고 그것만이겠습니까? 민첩해야 사냥을 해서 가족을 먹여 살릴 수 있는 직업이 당시의 사냥꾼이었습니다. 또 여러분, 야곱이 아버지를 속일 때도 보면은 눈먼 아버지 장자 에서인지 아닌지 그걸 확인하기 위해서 야곱이 속였지 않습니까? 그래서 눈먼 아버지는 양털을 이렇게 더듬으면서 그래 에서가 맞구나 하고서 장자의 명분 그 축복을 전해 주었던 것을 보게 되면은 여러분 보십시오. 에서는 그만큼 털이 많은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자,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다. 제가 지금 잠시 말씀드린 대로 에서의 얼굴은 시뻘겋지요. 온몸에 털투성이지요. 직업은 무지막지한 사냥꾼이지요. 게다가 성격은 포악하지요. 우락부락하게 생긴 이게 에서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창세기 33장에 보시게 되면은 야곱이 20년, 그로부터 20년 후에 도망살이 하다가 이 형님 에서를 만나서 화해하는 그런 장 그런 시간에 형님의 얼굴을 보게 되니까 뭘 보는 것 같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것 같더라 그랬단 말씀이에요. 이렇게 우락부락하게 생긴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얼굴 보는 것처럼 그런 얼굴 서로로 보여주고 서로가 익힐 수가 있었겠느냐 하는 말씀이지. 문제는 마음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이 있는 사도행전 7장은 여러분 참 잘 아시는 대로 그 유명한 스데반 집사님이 공회 앞에 서서 설교를 하시는 그러한 장면이 나옵니다. 본문으로 제가 채택을 하진 않았습니다만은 그 7장 앞부분에는 스데반 집사님이 지금 설교를 하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 앞에 설교하는 것처럼 설교를 합니다. 설교의 내용은 이겁니다. 여러분들 회개하시오. 얼마 전에 여러분들이 십자가 형벌을 내렸던 예수님은 여러분들 뿐만 아니라 나까지도 지금껏 기다리고 있는 메시아이십니다. 그분은 그리스도이십니다. 당신들은 얼마 전에 죄 없는 예수님을 피 흘려 죽게 했습니다. 아 그러면서 설교를 하는데 얼마 전에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았던 이 공회 앞에서 예수님이 누군가 예수님은 그리스도다 라고 설교하는 것은 한마디로 죽음을 각오하고 증거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공회원들이 아주 매서운 눈초리로 스데반을 노려봅니다. 확 설교를 했던 스데반에게 공회원들이 돌을 들어서 던집니다. 돌이 스데반의 머리에 맞았어요. 돌을 들어서 던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자, 돌이 바위가 아닙니다. 바위를 뭐 들 수도 없지만은 바위로 스데반을 죽이려고 하면 눌려 죽이는 것이지 돌 던져서 죽인다고 할 경우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면은 한두 개 돌 가지고 사람이 죽겠습니까? 아마도 수십 개 내지는 수백 개의 돌이 날아와서 스데반의 머리도 맞고 가슴도 맞고 등짝도 맞고 뭐 어느 부분 할 것 없이 돌이 날아와서 퍽퍽 하고 이렇게 소위 죽을 때까지 맞는 것인데 아, 야 이것들이 어디다 돌을 던져 이거 내가 저걸 그냥 놔둬해라 죽기 아니면 까무러치기다 너희들이 던진 돌 나도 주워가지고 던진다 스데반이 그랬습니까?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막 돌이 날라와서 머리가 깨지고 얼굴이 깨지고 등허리가 깨지고 그러는 장면인데 죽음을 앞두고 있는 그런 형편임에도 불구하고 성경을 보면은 스데반의 얼굴이 무슨 얼굴과 같더라고요?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여기에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부분은 여러분 우리의 신앙 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참는 것이 아니라 참을 것이 없는 것이 신앙생활이다 그 말이에요. 예? 참는 게 아닙니다. 참을 것이 없다는 겁니다. 그게 은혜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누가복음에 보게 되면은 오늘 이 사도행전에 나오는 이 부분을 누가복음에는 어떻게 기록을 했느냐고 하면은 이 장면을 성령 충만했다고 표현을 하는데 얼마나 적절한 표현인지 말로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스데반의 인격이 훌륭해서 얼굴이 천사같이 되고 참은 게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55절에 보시면은 스데반이 성령 충만해서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보니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성령 충만함으로 천사의 얼굴이 되었어요. 이게 스데반의 마음이에요, 여러분. 스데반의 마음이 천사의 마음이었기 때문에 스데반의 얼굴 또한 천사의 모습을 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여러분 성령 충만이 무엇이겠습니까? 성령 충만하면은 무슨 모르는 것도 알게 되고 무아지경에 들어가는 것처럼 그렇게 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누가가 잘 설명을 했어요. 성령 충만은 천사의 얼굴로 남들에게 나타나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생각해 보십시오. 성령 충만한 사람이 무슨 인상 쓰고 있겠어요? 성령 충만한 사람 이렇게 보면은요 얼굴 웃어요. 멋있어요. 아름다워요. 천사를 보는 것처럼 그렇게 보인단 말이에요. 성령 충만한 사람은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처럼 환하다 그 말이에요. 우리 여기 계시는 집사님 이렇게 환하게 웃으시잖아요. 얼마나 보기 좋아요. 이런 마음이에요. 나아가 스데반은 이렇게 성령 충만하니까 무서운 지금 죽음을 앞둔 마지막 시간에도 하늘을 우러러 보았다고 말씀을 합니다. 제가 몇 주 전에도 여러분 앞에 설교를 했습니다만은 위를 보는 사람, 하늘을 쳐다보는 자만이 이와 같은 체험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3장 1절에 보게 되면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다고 했습니다.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기에서 교훈을 얻어야 합니다. 우리는 교활하고 위선적인 사람들, 세상 사람들을 우리가 계속 바라보고 있다고 하면은 우리는 나 자신도 모르게 저들처럼 위선적인 사람, 악한 사람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스데반처럼 저 하늘 위를 바라봐야 돼. 높은 것을 바라봐야 돼. 주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내 앞에 있는 가증한 사람 바라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 우편에 앉은 예수 그리스도 그 위를 쳐다보고 거기에 우리의 귀를 기울여야 우리의 마음이 천사의 마음이 우리의 얼굴도 아름다운 천사의 얼굴을 할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본문에 스데반이 위를 보았더니 인자가 서 계신 것이 보인다 그랬습니다. 여기에 아주 중요한 단어가 하나 나옵니다. 뭘 보았다 그랬죠? 인자라고 했습니다. 인자. 참 중요한 말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에 대한 명칭이 여러 가지가 나오는데 특히 요한복음에서는 원어로 얘기하면 에고 에이미라고 해가지고 나는 뭐뭐다 나는 뭐뭐다 이런 말씀들이 성경에 많이 나오지 않아요? 특별히 요한복음에 요한복음에 보게 되면은 예수님 자신이 자신을 가르쳐서 말씀하실 때 나는 길이요 나는 진리요 나는 생명이다 또 나는 포도나무다 또 나는 생명의 떡이다 뭐 이런 말씀하신 것 이렇게 예수님 당신이 자기 자신을 가르쳐서 부르시는 그런 말씀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여기 이 인자라고 하는 말씀도 성경에 한 100여 번 나오기는 합니다만은 99번을 예수님 자신이 자신을 가르쳐서 말씀하실 때에 인자라고 하는 그러한 말로 표현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열두 제자들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불렀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대로 그리스도는 헬란 말입니다. 히브리 말은 메시아입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것은 사실이지만 여러분 제자들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부른 것은 다른 이유가 아니었어요. 그들이 생활을 하면서 유대 사람들로부터 말할 수 없이 어려운 고통을 당해오면서도 그래도 그들이 견뎌낼 수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믿음으로 기다리는 바가 있었어요. 고난당하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우리가 지금 이렇게 말할 수 없는 고난과 고초를 당하지만은 앞으로 우리의 왕 되신 그리스도가 오시면 여러분 이 그리스도가 오시면 이 모든 우리들이 억압받던 한을 다 풀어주실 것이고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치료할 수 있는 그 그리스도가 오셔서 그 그리스도는 아주 막강한 정치적인 힘도 가지고 있는 그러한 그리스도이신데 우리를 괴롭히던 사람들 다 모조리 잡아다가 때려서 혼내키고 없이 하고 우리들에게 위로해 주시는 그런 그리스도 그런 그리스도를 저들은 사모하고 있었더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런 그리스도를 기다려왔는데 예수님의 제자들도 생각하기를 아 저 예수님이 그런 그리스도시다 바로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메시아라고 부르는 것은 그저 순수하게 부른 그러한 호칭이 아니란 말씀. 어떻게 보면은 정치적이고 인간적인 어떤 여러 가지 요소가 개입되어 있는 그런 이유에서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그렇게 불렀습니다. 비근한 얘기가 여러분 나오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16장에 보시게 되면은 수제자인 베드로가 예수님에 대하여 고백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물으셨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나를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그러느냐? 16장 16절에 보면 베드로가 선뜻 고백하는 게 그거예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얼마나 신앙 고백을 잘했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으로부터 반석이라고 하는 별명도 얻었습니다. 네가 땅에서 매면은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고 땅에서 풀면은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다. 그런데 보십시오. 얼마 지나지 않아가지고 그 다음에 보면은 베드로가 예수님으로부터 큰 꾸중을 듣습니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 책망을 받았어요. 자, 우리가 이런 말씀들을 생각해 보면은요. 베드로가 이 조금 전에 예수님 앞에 신앙 고백하는 그 순간에도 어쩌면은 상당히 정치적이고 인간적인 계산과 요소가 개입이 돼서 주님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신앙 고백을 한 것이라고 많은 학자들이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정작 예수님은 자신을 호칭할 때 이런 정치적인 요소가 개입될 수 있는 그리스도라고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항상 뭐라고 그러셨어요? 인자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인자가 오실 때에는 인자가 Son of God. 여러분, 이 인자라는 말의 뜻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이 속에는 예수님에 대한 모든 신학적인 모든 요소를 포함한 이름이 인자입니다. 성육신하신 말씀의 의미도 있고 고난당하는 메시아라고 하는 그러한 의미도 있고 부활주 나아가서는 심판의 주님이 되신다고 하는 하나님의 종말론적인 계시자를 의미하는 것이 바로 이 인자라고 하는 그러한 말입니다. 여러분, 이미 말씀드린 대로 신약 성경에는 이 인자라고 하는 말이 100여 번이 나타나는데 딱 한 번을 제외하고는 예수님께서 자신을 가르쳐서 인자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이 한 번 예수님을 인자라고 부른 그 사람은 누구겠습니까, 여러분? 누구일까요? 예, 스데반. 오늘 본문에 나오지 않습니다.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며 말라되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스데반이 말씀을 했습니다. 스데반이 예수님을 인자라고 불렀습니다. 스데반이 지금 돌에 맞아 순교하고 있는 이 마지막 시간에 예수님을 인자라고 부르는 바로 그 순간만큼은 계산적이고 세상적이고 나의 한을 풀어주고 날 괴롭히는 사람들 다 혼쭐 내주고 하는 그런 어떤 계산을 가지고 있는 그런 고백이 아니에요. 그야말로 가장 깨끗한 신앙 고백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인자가 되신 예수, 마지막 시간에 그는 쳐다보았던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 마음이 천사의 마음, 천사의 얼굴로 남들에게 보여질 수가 있었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 다음 스데반은 용서와 화해하는 마음을 가졌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본문에서 보게 됩니다. 여러분, 웃는 자 앞에서 웃는 것 쉽습니다. 그러나 화내는 자 앞에서 웃기는 참 어렵습니다. 화내는 사람 앞에서 웃었다가는 이 사람 놀리나 하고서는 잘못하면 한 대 맞아요. 우리가 우리 자신을 사랑하는 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지극히 쉬워요. 그러나 미운 사람 사랑하는 거 그거 쉬운 일 아닙니다. 그런데 지금 스데반 보세요. 자기 죽이는 사람들까지 이미 다 용서를 했어요. 여러분, 가상치료는 아시죠?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하신 일곱 마디의 말씀, 우리는 가상치련이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는 사람들을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가상치련 중에 한마디가 하나님,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자기 죽이는 사람 위해서 저들의 죄를 좀 용서해 주십시오. 육체적으로 지금 죽어가는 형편에 있지만은 예수님 그 정신 아주 높은 위치에서 십자가에 못 박은 많은 사람들의 죄를 용서해 주셨어요.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지금 예수님의 용서와 여기 이제 스데반의 용서를 자세히 비교해 보게 되면은 거기에 상당한 차이가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사죄의 기도를 했습니다. 스데반은 뭐라고 했죠?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말아달라. 여러분 보십시오. 스데반은 이 죄를 사해주, 그런 고난이 없으니까, 예. 이 죄를 저들에게만 돌리지 말아주십시오. 스데반 자신이 저들이 자기를 향하여 돌을 던지게 되는 이렇게 만든 동기를 스데반 나 자신이 저들에게 부여했으니 나는 지금 죽어가지만 돌에 맞아 죽지만은 나를 죽이는 저 살인자들을 죄 문제를 따진다고 하면은 그거는 저들만의 죄가 아니라 그 동기를 부여한 스데반 나에게도 그 죄값이 있으니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만 돌리지 말아달라. 저에게도 죄가 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교회 생활, 사회 생활에 있어서 어려운 일, 고난당하는 일, 힘든 일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결과를 두고 볼 때 상대의 잘못이라고 하지만은 신앙적인 눈으로 보게 될 때는 그 모든 것이 어쩌면은 나의 잘못이었음을 보아야 할 것입니다. 무슨 허물이 있던지 간에 저들이 돌로 치게 된 동기에 대해서 내 자신에게도 얼마간의 잘못이 있을 것이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서 감히 내가 그 벌을 다 받지는 못한다고 하지만은 그래도 그 죄만큼은 저들에게만큼은 돌리지 말아달라고 부탁했던 이 스데반의 기도하는 모습. 이 순간에 스데반의 얼굴이 천사의 얼굴이 되었더라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미워하는 마음이나 원망하고 복수하고자 하는 그러한 마음, 그러한 얼굴, 그 얼굴이 밝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원수를 사랑하고 용서하고 그 죄까지도 대신 받겠다고 하는 그런 마음 가질 때에 이런 은혜가 그 사람에게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런 은혜를 받아야 될 거예요. 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얼굴이 환해야 합니다. 너무 빡빡하게 살다가 보면은, 아니, 너도 교회 나가? 어? 이거 문제가 있는 거 아니겠어요? 지난 주간에 저희 가정에 다녀가신 한국의 칼빈신학교 교수님이 그런 말씀을 해요. 그분의 친구분이 어느 교회 장로님이 되셔가지고 그 교회 목사님이 새로 되신 장로님과 함께 노회인지 총회인지 총대 장로님으로 모시고 다녀왔는데 어느 날 그 장로님이 친구들이 모인 사석에서 말씀하시기를, 야, 내가 제일 처음으로 총회 가보니까 야, 그 뭐 웅장하더라고. 그런데 거기 가보니까 예수 믿는 사람 하나도 없더라. 아마 무슨 안건을 넣고 빡시게도 언어를 했던 것 같아. 응? 뭐 거저 농으로 듣고 웃기는 했습니다마는 그저 웃기에는 뭔가 씁쓸해한 그런 기분이었어. 우리 교계 지도자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 볼 때라도 저들의 기대에 마저도 저버리지 아니하는 그런 모습이 오늘 우리들에게 있어야 할 것이 아니겠는가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가 가는 곳곳에 가는 자리자리마다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해야 할 터인데 너도 교회 나가? 어? 너도 목사야? 아이고 얼마나 크니. 아우 장로님이세요? 그러니 그러시군요. 이렇게 돼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여기에 천사의 얼굴, 아름다운 모습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아름다운 모습을 통해서 오늘 우리는 더욱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스데반이 이렇게 순교하는 그 결과로 사울을 얻게 되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인이 되기 전에 위대한 그리스도인을 한 사람 만나게 된다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을 먼저 만나기 전에 예수님 먼저 만나는 게 아니라 훌륭한 그리스도인을 먼저 만나고 난 다음에 비로소 주님을 만나게 된다고 하는 그러한 얘기입니다. 여러분, 바울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모조리 잡아 가두겠다고 혹은 장담하면서 대제사장 공문까지 받아들고 다마색으로 향하던 그런 사울이 다마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고 사울이 변해서 바울 되고 세계에 복음을 전하는 훌륭한 전도자가 된 부분입니다. 그런데 사울이 다마섹에서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 예수 믿는 사람을 그렇게도 그렇게 박해하고 괴롭히던 그때에 오늘 성경 말씀을 보니까 사울은 지금 그렇게 훌륭한 스데반 집사님의 순교하는 그 자리에도 사울이 있었더라라고 하는 말씀. 아무런 죄도 없어. 돌에마다 순교하는 그 스데반의 모습, 천사의 얼굴이었어. 사울은 지금 예수 믿는 사람 모조리 핍박하는 그러한 형편에서 스데반의 얼굴을 보니까 아이 스데반이 웃으면서 천사의 얼굴을 하면서 죽어간다는 말씀이에요. 그때 마음속에, 이 사울의 마음속에 깊은 감화가 있었다고 종교 심리학자들이 한결같이 말하는 겁니다. 사울은 그때 의문을 가졌어. 죄인이라고 생각을 해서 돌로 쳐 죽이는데 어떻게 이 죄인이 저렇게 평화스럽게 죽을 수가 있느냐 하는 이 의문이 사울의 가슴 속에 깊이 깊이 인상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는 그 마음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을 때에 결정적인 회심의 동기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사도 바울은 스데반으로부터 깊은 감동을 받은 게 사실이에요. 여러분, 바울 신학을 연구해 보면요, 그리스도 중심으로 신약을 해석하고 십자가 중심의 신학이라든지 무슨 신약적 입장에서 구약을 재해석하는 것이라든지 이런 모든 바울 신학의 방향들이 다 어디에서 가져왔느냐, 스데반으로부터 가져왔다고 한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있을 때에 이미 스데반은 과거에 순교하고 난 다음입니다. 그래도 스데반은 과거에 돌아가실 때에 천사의 얼굴을 가졌기 때문에 그 완악한 사울을 잡아서 바울로 만들고 이 바울을 통해서 스데반의 신학, 스데반의 신앙, 스데반의 이상은 다시 말하면 다시 바울을 통해서 살아나게 되었다는 말입니다. 여기 무슨 말이나 소리가 없어요. 스데반의 천사의 얼굴 때문에 바로 그 얼굴이 완악한 사울을 포로로 잡아서 전 세계에 복음의 씨를 뿌려놓는 훌륭한 사도 바울을 탄생시키게 되었다라고 하는 말씀.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았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부산 복음 의료병원을 세운 장기료 박사님을 아십니까? 오래전에 고인이 되었습니다만은 한국에 일반인 의료보험 제도가 없을 때에 청십자 의료보험조합을 만들고 병원도 만들어서 가난한 이웃들, 병든 이웃들에게 그 인실로 사랑하며 봉사했던 그러한 장로님. 저는 그 장로님과 함께 병원에서 원목으로 있으면서 많은 환자들을 순방 치료했던 그러한 적이 있습니다. 월남에서 평생 독신을 지나셨고 여러분, 김일성 맹장 수술을 해주었던 일화도 있어요. 아주 유명하신 분. 환자가 그냥 입원해 있는데 돈 없어가지고 절절매매는 자기 월급 주머니에서 캐시를 빼가지고서는 순회하다가 이불 혹은 벽에 밑에다가 돈을 꾹 찔러주고 이거 원무과에 가서 당신 치료비 계산을 하라고. 그래도 돈이 모자라서 병원에서 걱정 중에 있는 그러한 입원 환자들에게 자기의 옷을 싸가지고 이불 밑에다 쑥 놓아주면서 오늘 밤 10시에 저 뒷문이 열려 있을 테니까 이 옷 입고 뒷문으로 나가라고, 그러고 가끔 날 만나면 된다고, 그렇게 해서 이 어려운 사람들을 치료해 주었던 그러한. 그런데요, 그분 보고서 감동을 받고 예수 믿기 시작을 해서 집사가 되고 권사가 되고 장로가 된 분들이 제가 목회하던 산정인 교회 여러 수십 명이 된다고 말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훌륭한 사람을 먼저 만난 다음에 그리스도를 만나게 된다. 예? 오늘 우리의 모습이 어떤 모습으로 남들에게 보여져야 하겠습니까? 공회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그랬습니다. 이제 우리는 하늘을 우러러 인자를 바라보아야 할 것입니다. 나를 온전히 그리스도께 위탁해 버림으로 해서 원수도 용서하고 사랑해서 스데반 집사님처럼 어려운 환경 속에서라도 천사의 모습으로 남들에게 비춰줘야 할 것입니다. 바로 이 얼굴이 승리의 얼굴입니다. 사울을 포로해서 바울되게 하는 능력의 얼굴입니다. 바로 이것이 성령 충만한 얼굴이라 그 말이에요. 세상이 거칠고 완악하고 부조리한 세상이라고 우리들이 말을 하지만은 공회 앞에 돌에 맞아 죽으면서까지라도 하늘을 우러러 인자를 바라봄으로써 저들을 용서하고 천사의 얼굴이 사울을 바울되게 한 스데반과도 같이 오늘 우리들도 저 높은 것을 바라보면서 확실한 미래를 소망하면서 어제보다 오늘, 오늘보다 내일 미래엔 더 환하고 아름다운 이러한 얼굴을 통해서 완악한 세대라도 승리하고 정복하며 살아나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들이 모든 모습이 마음이 천사의 마음 되게 하시고 우리 얼굴이 천사의 얼굴이 되게 하여 주셔서 나가는 곳곳마다 아 교회 나가는 분 만나니 이렇게 좋구나 하는 이런 칭찬을 들을 수 있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높은 것을 바라보면서 확실한 미래를 소망하면서 은혜 가운데 사는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